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문 투성이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왜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퇴장으로 때렸으며 깊은 감옥에 가두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 깊은 감옥 가운데 있는 죄수들은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이런 죄수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어문투성이의 본문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어문들이 남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누구인지 드러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누구인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 구원의 길을 막아서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사단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적개심을 드러내므로 복음의 길이 막아서지는 그런 현장을 봅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즉 사단에 대하여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을 주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적개심, 즉 주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려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하여서 사단이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적개심은 루디아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적개심은 바울과 실라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적개심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적개심의 현장에서 사단이 머리를 깨시는 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했습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간수의 질문은 우리가 복음서에 바라보았던 부자 청년의 질문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무엇을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주의 복음은 그 적개심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이 방문을 통하여 복음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선 자기 백성들을 주님은 분명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하지 않고 적개심이 드러난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의 복음은 힘있게 선포되고 복음의 역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단은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지만 주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교회를 위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사단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둘째, 사단의 적개심에 대한 주님의 구원입니다. 셋째, 주님의 구원을 통한 교회에게 주어진 위로입니다. 첫째,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게 적개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여자의 우선에 대한 적개심은 성경 역사 속에 계속되어 있는 적개심입니다. 그러나 그 적개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심으로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적개심이나 교회를 향한 공격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사단의 적개심은 주 예수께서 하셨던 그 후손들에게 거듭거듭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적개심이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을 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사단은 거듭거듭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뱀의 후손은 용사가 되어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에스를 축복함으로 약속의 복의 권한을 야곱으로부터 막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울은 유다 자손에게 나타날 여자의 후손, 즉 다윗을 통한 나라를 다스림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막아섰습니다. 정말로 때가 되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져 이 여자의 후손을 향해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주님은 공격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전쟁이 사단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여자의 우선에 대한 적개심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이 있는 곳에 그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 적개심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적개심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적개심은 힘든 그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치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말을 들었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귀신의 여종이 말합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그런 종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첫째 아담을 넘어지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사단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함으로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나게 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여인도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은 이 사실을 봅니다. 이때 여종의 주인이 고소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공교로운 모습을 봅니다. 고발한 이유와 고발한 고소장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고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정의 주인이 고소한 이유는 자기에게 수익이 떨어졌다라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고소한 내용은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과 여행했던 이랑이 더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과 실라만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처럼 보여졌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 그런 전통, 그런 관습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사 현장에서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 상관들은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관들의 행동에 대하여 누가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긴 후에 그들을 매료치라고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매료친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법 집행관들이 범법자들에게 가하는 체벌 행위로서 시한판사가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몽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시한판사다라는 말은 몽둥이를 가진 자,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몽둥이 끝에는 때때로 도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즉석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로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로친다라는 이 라티제인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 지팡이로 의미하고 있지만 때때로 태장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할 때 이 세 번 태장으로 맞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매로 맞았다, 매로치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태장에 대하여서 신명기 25장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고린도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태장을 때릴 때는 40을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가림길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에서는 도리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매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매를 맞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매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태장적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매를 맞았다 그런데 왜 태장으로 바라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볼 때 그러합니다. 24절에 보면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로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착고는 우리가 혹시나 그 태권도를 해보셨습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 찢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착고가 얼마나 크냐 하면 다리를 찢을 만큼 다 찢어서 양쪽 다리를 착고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다리를 벌려야, 가랑이를 벌려야만 찰 수 있는 그런 착고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깊은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컴컴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두 다리를 넓게 벌린 착고를 채워져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흉악범이 아니면 갇힐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두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에게 사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적개심을 드러내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적개심은 도무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바울과 실라는 발의 착고에 차이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될 때 어쩌면 단순히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이 열심히 구원해달라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 보았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더 힘들게 기도하고 더 고통을 말하는 그런 경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찬송에 금방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리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돌 성전이 무너지면 참된 성전, 바울이 에베소에 말한 주님의 교회, 참된 교회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표적을 그들은 알았고 또 그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때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나고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사도들에게 새겨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유럽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교회가 루디아 집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까라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곳곳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정말로 세워질까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까요? 새로운 성전이 정말로 세워질까요? 라고 질문해야 될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도들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말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의 기쁨은 단순히 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만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다가오고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다 라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갇힌 다른 죄수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투옥된 죄수들의 반응을 가리켜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듣는다라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뭐 이 헬라어 단어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송이나 노래 및 연주 등을 기쁘게 듣다라는 특수한 동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찬송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처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옥문이 열리고 왜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또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일도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이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감옥 가운데 찾아왔고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지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가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야훼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 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진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때때로 지진은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재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임재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진 가운데 감옥이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이 문이 열렸다라는 이 단어는 신종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누가 문을 열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수가 열었다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간수가 이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문이 열려짐을 보면서 자결하라고 했다라는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만나면 이 문은 하나님이 여신 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여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구원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 도리어 한 간수의 가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많은 경우에 이 기적의 사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출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되면 그 구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도리어 오늘 본문은 여기보다 이 간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30절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서 엄청난 조건을 말하죠. 내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행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약에 신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언약에 신실하게 될 때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람은 간수이고 아직 언약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밤중이다라는 사건들이 때때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됩니다. 구약의 한밤중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유월절 사건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방문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방문은 밤중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밤중에 방문하셔서 밤중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애굽의 옥문을 여는 그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성취를 지금 이 유월절 그 밤에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3절에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그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에 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미 모든 성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여기로 올라와 취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열어둔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간수는 해고하였고 아침에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방인을 중심에서 모여진 그 교회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 가운데 연합하게 될 때 참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그 일들을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바울과 실라에게 드러내셨고 그 증거를 통하여 더욱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밤중에 감옥 가운데 지진이 있게 하시고 감옥 문을 여십니다. 이제 유럽 교회는 감옥 문이 열림으로 단순한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 사역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 성도들은 참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주님의 구원을 통한 빌립보 교회의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끝냈습니다.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수가 이 루디아의 집에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들이 기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때 기도의 처소에 있던 사람들은 여자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 루디아의 집을 위로하였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위로하였습니다. 복음에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고 주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또한 이방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위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곁에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까이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 말, 즉 바울이 지금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으로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위로의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6절과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정말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귀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고난을 견디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너희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한 그들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 받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위로할 때 너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환난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복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세상에 적대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송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니와 이 모든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고난 없는, 환난 없는 복음의 시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이하에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길을 걸어가고 주의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주께서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빠져든 너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안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참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참으로 안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기억합시다. 주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정말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며 이 새 성전이 세워지는 증거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고난 없기를 원하고 많은 번역의 신학들이 고난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적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부르신 그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언제나 우리의 적들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그 복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걸어갑시다. 아멘.